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인간의 치아는 일생 두 번 자란다고 하죠. 아기 때 유치가 나고 이 유치가 빠지면서 영구치가 나옵니다. 이 영구치마저 빼야 하면은 틀니나 가짜 치아를 심는 임플란트에 의존하곤 하는데요. 그런데요, 어쩌면은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임플란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치아를 다시 자라게 하는 약이 개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연구진이 이 선천성 무치증 치료제를 개발했고요. 올 여름에는 이 약의 인체 안전성을 위한 임상 시험에 들어가는 소식 일본 언론 매체들이 보도했는데요. 이 토레즘 바이오파마라고 알려진 일본 회사가 기타노 병원과 함께 전 세계 인구가 1% 갖고 있다는 선천성 무치증,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치아가 일부 혹은 전부 나오지 않은 증상을 겪는 환자를 위한 치료약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 무치증은요, 어린이의 그 씹기, 삼키기, 말하기 같은 기본 능력을 방해해서 어린이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요. 이 토레즘 측은 무치증 치료제가 올해 임상 실험을 거쳐서 2030년 항체 의약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체는 치아 성장을 억제하는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는데요. 동물 테스트 결과 새로운 치아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번 임상 실험은 약이 있어도 치아가 잘 자라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건강한 성인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5년에는 이 선천성 무치증을 앓고 있는 2살에서 7살 환자에게 이 치료제를 투여하고 효과를 측정하는 2상 임상 시험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입니다. 이 시간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 서울입니다.
아, 오늘 진짜 더 기분 좋았던 게 자리마다 책 바구니가 있었는데 저기에 이렇게 다양한 책이 이미 선별돼서
서울 도서관이 주최하는 세계 최초 야외 도서관이 현재 서울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서울 야외 도서관 책 읽는 맑은 냇가 현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 서울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이곳 워싱턴 DC 5월 6일 월요일 아침 9시 8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23도에 비구름 잔뜩 꼈습니다.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5월 7일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 흐리고 평안도와 황해도 한복 오전까지 또 함남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경도 비나 또는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13도 분포,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4도 분포 예상됩니다. 먼저 평양 최고기온과 최저기온 알아보겠습니다. 평양은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저 13도, 최고 19도 예상합니다. 개성은 12도에서 17도 분포, 신의주 12도에서 24도, 중강 7도에서 21도, 함흥 10도에서 15도, 원산 11도에서 15도, 청진 9도에서 17도, 끝으로 해산 지역 6도에서 18도 예상합니다. 동해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5에서 3.5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 2에서 5m로 매우 높습니다. 5월 7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의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 민간인들에게 대피를 명령하면서 지상 공격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프랑스를 시작으로 5년 만에 유럽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달 뒷면 탐사와 샘플 채취를 목표로 하는 창어 6호 발사에 성공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 전원을 먼저 가자지구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이스라엘군이 이 라파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피를 명령했다고요?
네, 이스라엘군이 6일 가자지구 최남단에 있는 도시 라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 라파와 인근 지역에는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 외에 이스라엘 공격으로 피해온 사람들까지 약 140만 명이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네, 이는 전체 가자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합니다.
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 아니었나요?
네. 네,
지난주만 해도 뭐 일부 긍정적인 얘기도 나왔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등의 중재 속에 이스라엘이 제안한 휴전안을 놓고 협상이 진행돼 왔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이 하마스 간에는 근본적인 입장차가 여실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에 씨는 5일 내놓은 성명에서 이 하마스는 전쟁 종료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휴전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그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가요?
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완전히 분쇄하기 전까지는 전쟁 종료, 이 종전은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라파를 하마스의 마지막 주요 거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5일 인질 석방의 대가로 전투를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군사작전 종료와 가자지구 철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휴전 협상이 물 건너간 건가요?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타냐후 총리는 5일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에 열려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6일에는 하마스가 지나친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면서 그들이 인질 협상을 망쳤다고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연설에서도 만일 이스라엘이 홀로 서도록 강요를 받는다면 이스라엘은 홀로 서겠다면서 국제사회의 이 전쟁 중단 압박을 일축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최후방국인 미국도 이 라파 공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5일 밤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전화하고 이스라엘이 라파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오스틴 장관에게 전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쪽으로 로켓 10여 발을 발사해서 이스라엘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면서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과 일시적인 휴전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하마스는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라파가요, 가자지구 제일 남쪽, 그러니까 이집트랑 접경하고 있는 곳일 텐데요. 대피 명령을 받은 민간인들은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이스라엘군이 인도주의 구역으로 선포한 이 라파 내 모아시 지역으로 대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나다브 쇼샤니 이스라엘 육군 대변인은 아랍어로 된 대피 지역 지도, 전단지, 라디오 방송,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쇼샤니 대변인은 무아시 지역의 야전병원과 텐트, 식량, 식수 등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면서 라파에 대한 공격, 임박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사업기구 UNRWA는 6일 라파 공격은 더 많은 민간인 사망과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파괴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운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가자지구 유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구호 활동을 해왔는데요. 예, 라파 공격이 임박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라파를 떠나지 않고 인명 구호 활동을 계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요, 아랍권 최대 뉴스 매체의 활동을 차단했다고요?
네. 이스라엘 정부가 5일 자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알자지라의 사업 중단과 사무실 폐쇄라는 철퇴를 내렸습니다.
네.
이 알자지라는 아랍권 위성 방송이자 카타르 정부 지원을 받는 아랍권 최대 뉴스 채널입니다.
예, 이스라엘 정부가 왜 이런 조처를 한 건가요?
예, 알자지라가 이스라엘에 반하는 선동 매체라는 주장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5일 성명에서 알자지라 기자들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해치고 이스라엘 군을 상대로 선동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곳을 폐쇄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이날 알자지라의 이스라엘 지국 사무소로 쓰이는 동예루살렘의 한 호텔을 급습해서 방송 장비 등을 압수했고요.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예, 알자지라 측 반응 좀 들어보죠.
네, 알자지라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하고 있는 자신들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단체와 언론사회에 이 이스라엘의 언론 자유 침해를 규탄할 걸 촉구했습니다.
네, 국제사회도 반응 내놨네요.
네, 스테판 두자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알자지라 폐쇄를 비난했습니다. 두자리 대변인은 5일 우리는 언론 자유를 후퇴시키는 어떠한 결정에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비영리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 언론을 제한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선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고요. 이스라엘 외신기자협회도 이스라엘의 조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암울한 날이라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럽을 방문하고 있네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프랑스에 도착하는 걸 시작으로 엿새간의 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유럽 방문은 지난 2019년 이후 약 5년 만으로 국제사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시 주석이 이번에 특별히 프랑스에 간 이유가 있다고요?
네, 올해는 중국과 프랑스가 수교한 지 60주년인 해입니다.
네.
예, 1964년 1월에 프랑스가 이 중화민국, 그러니까 타이완과 단교하고 이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맺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이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건 냉전시대 국제질서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킨 사건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도 그 점을 강조했군요.
네, 시 주석은 5일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해 발표한 도착 연설문에서 60년 전에 이 두 나라는 냉전의 벽을 뚫고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면서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 간의 평화 공존과 상생 협력의 모델을 만들었다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견제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하고 프랑스 두 나라 관계가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특히 지난해 4월에 중국을 국빈 방문해서 중국 정부의 성대한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예, 시 주석이 5년 만에 유럽을 방문하면서 첫 방문국으로 프랑스를 선택한 건 유럽의 주요 지도자로서 마크롱 대통령의 위상을 인정한 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유럽 방문이 엿새라고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며칠 있나요?
네, 공식 일정은 이틀입니다. 6일에는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함께 회담하고요. 7일에는 마크롱 대통령과 시 주석이 피레네 산맥에 있는 조용한 휴양지로 가서 좀 더 친밀한 비공개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얘기를 나눌지 궁금하네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무역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가 다뤄질 걸로 전망되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게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네.
예, 서방은 러시아가 중국 기계를 이용해서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주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무역도 주요 안건이 될 거라고요.
네, 그런데 이 무역 문제는 좀 더 껄끄러운 대화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과 유럽연합 EU는 전기차 보조금, 특산품 관세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주 같은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 국제 무역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중국과의 이 경제관계에서 전략적인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경쟁이 공정하고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예, 불공정 문제를 주의제로 다룰 걸 분명히 했습니다.
네. 자, 시 주석 프랑스 방문 후에 다음 행선지 어디로 가나요?
예, 세르비아 그리고 헝가리를 방문하게 됩니다. 시 주석의 이번 유럽 방문에는 부인인 폭리위안 여사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이 달 탐사선 창어 6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네요.
네, 중국의 항공우주 담당 기관인 국가항천국이 지난주 무인 달 탐사선 창어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어 6호는 예정대로 현지 시각으로 3일 오후 5시 27분에 이 하이난성 원창 우주 발사장에서 운반 로켓에 실려서 발사됐습니다.
네, 창어 6호가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요?
예, 아직은 미지의 세계인 달의 뒷면에 착륙해서 탐사하고 그곳에 토양 샘플을 채취해서 지구로 귀환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달 탐사 프로젝트 명칭인 이 창어는 중국의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의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창어 6호는 약 닷새 후에 달 궤도에 진입해서 착륙을 시도하게 됩니다.
네. 자, 창어 6호가 성공적으로 달 뒷면에 가서 샘플을 수집해서 지구로 돌아온다면 인류 최초가 되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달 표면 샘플 채취는 여러 번 있었는데요. 하지만 모두 이 달 앞면에서 이뤄진 거고요. 달 뒷면에서 샘플 채취를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네. 중국이 또 앞서 인류 최초로 탐사선을 달 뒷면에 착륙시키는 데도 성공했죠.
네, 2019년에 창어 4호가 달 뒷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2013년에 달 앞면에 창어 3호를 착륙시켰는데요. 이로써 중국은 인류 최초로 달 앞면, 뒷면 모두 착륙하는 데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네, 중국이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최근 수년 동안 두드러지게 이 우주 개발과 연구에 공을 들여왔는데요.
네.
예, 특히 중국이 2020년에 발사한 창어 5호는 달의 표면 샘플을 채취해서 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1970년대 종료된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 창어 5호가 가져온 이 샘플 분석 결과 물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네, 사실 중국이 자체 우주 정거장도 갖고 있잖아요.
네, 중국의 우주 정거장은 하늘의 궁전 이런 뜻의 텐궁으로 명명돼 있는데요. 2021년에 핵심 모듈인 테너를 발사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 모듈인 멍텐의 성공적인 조립을 끝으로 건설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텐궁은 한 번에 최대 6명 우주비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데요. 지난 4월 30일에는 중국 우주비행사 3명이 6개월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또 어떤 우주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예, 2030년까지 우주비행사를 달에 보내는 걸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3번의 달 탐사 임무를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다음 일정은 2027년에 있습니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달 표면에 영구적인 유인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지금 화성에도 도전하고 있는데요. 2030년에는 화성에서 샘플을 가져오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미국도요. 달에 우주 비행사를 다시 보내겠다는 계획 갖고 있죠.
네, 미국의 우주 개발은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같은 민간 사업체 역할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5년 말까지 우주 비행사를 달에 다시 보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은 얼음으로 된 물이 대량 존재하는 걸로 믿어지는 이 달 남극에 착륙할 계획입니다.
네.
예,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사용 경비라든지 공급망, 역량 등의 면에서 여전히 중국보다는 우위를 점하는 걸로 평가받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들 갖고 나오셨나요?
네, 미국 대학가에서 가자전쟁 반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대학이 삼엄한 경비 속에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7,600여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하며 3월 모금액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고용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긴 했지만 현재 추세를 전환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대학가가 가자전쟁 반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또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치렀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5월부터 본격적인 대학 졸업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지난 주말 미시간 대학교와 노스 이스턴대, 인디아나대, 오하이오 주립대 등 일부 대학에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이대 대학 모두 현재 가자전쟁에 반대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캠퍼스에서 텐트 농성을 벌이는 상황인데요. 긴장감이 고조되긴 했지만 큰 충돌이나 체포 없이 졸업식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자, 각 대학의 졸업식 현장 모습 좀 알아볼까요?
예, 우선 동부 보스턴에 위치한 노스이스턴 대학에서는 5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보스턴의 프로야구팀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펜웨이파크에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에서는 앞서 격렬한 가자전쟁 반대 시위로 100명 넘게 체포된 바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날 졸업식은 약 5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삼엄한 검색 속에 진행했는데요. 자, 일부 학생들이 작은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기는 했지만 미국과 인도 등 다른 나라 국기를 흔드는 학생들에게 좀 묻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만 학부생 연사가 가자지구의 평화를 촉구하는 연설로 짧은 환호를 끌어냈습니다.
네, 뭐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다른 대학들도 비슷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졸업식은 4일 수만 명이 모이는 미식 축구 경기장인 미시간 스타디움에서 열렸는데요. 학사모와 함께 아랍 전통의 흑백 체크 무늬 스카프인 카피에를 착용한 졸업생 75명이 중앙 통로를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하지만 체포된 사람은 없었고요.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졸업식 일정에 크게 지장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또 인디애나주의 졸업식에서는 파멀라 휘튼 총장이 연설하던 도중에 일부 학생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며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졸업식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학교도 있네요.
예. 오하이오 주립대에서는 5일 오하이오 스타디움에서 대규모 졸업식이 열렸는데요. 대학 측은 졸업식 도중 관중석에서 한 명이 떨어져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곧장 현장에 출입을 통제하고 조사에 나섰는데 뭐 사망자가 학생인지 외부인인지 사과 원인이 무엇인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벤자민 존슨 대학 대변인은 5일 성명을 통해 아직 공유할 추가적인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가자 전쟁 반대 시위 때문에 졸업식의 주요 행사를 취소한 학교도 있다고 하죠?
네. 미서부 서던 캘리포니아 대 USC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졸업식 주 행사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과대학별 졸업식 행사만 진행하는데요. 이 대학은 앞서 안전 문제를 이유로 무슬림 졸업생 대표의 고별 연설을 취소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USC는 가자전쟁 시위가 가장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학 중 한 곳으로
네.
지금까지 체포된 학생 수가 90명이 넘습니다.
네, 그럼 현재 USC 상황 어떻습니까?
네, LA 경찰이 5일 새벽 캠퍼스에 기습 진입해 농성 텐트를 철거하고 시위를 벌이던 25명을 캠퍼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체포된 학생도 없었습니다. 캐럴 포트 USC 총장은 앞서 성명을 통해 시위대의 점령이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제 선을 그어야 할 때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시위대 해산 후 작전이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캠퍼스가 열리고 학생들은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돌아오고 있으며 졸업식 준비도 한창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많은 대학에서 가자전쟁 반대 시위가 열렸는데요. 또 체포된 사람도 많다죠.
네, AP통신이 대학과 법집행기관의 발표 등을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지난 4월 18일 컬럼비아 대학에서 처음 경찰의 연행이 시작된 이후 50여 개 대학에서 약 2,500명이 체포됐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또 체포된 시위자가 있다고요.
예, 버지니아 대학 UVA에서는 지난 4일 텐트 철거를 거부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고요. 25명이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제이슨 미아레스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5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시위대에 나가라는 경고를 계속했고 시위대가 학교 행동 강령을 위반했으며 학생이 아닌 외부인이 시위대에 시위 물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경찰의 대응은 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카고 예수대학에서는 4일 경찰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캠프를 해산하고 68명을 체포했습니다.
네, 시위대가 요구하는 게 뭔지 들어보고 가죠.
예, 시위대 요구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관련 기업에 대한 대학 당국의 투자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이 같은 시위대 요구를 학교 측이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18명이 단식 투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캠퍼스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열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최근 시위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시위대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폭력 시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모든 끔찍한 시위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캠퍼스 시위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정치학자인 마이크 트라우겟 교수는 VOA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위의 책임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재선을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시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대다수의 견해와 상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할 민주당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계속해서 대선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모금한 후원금을 공개했나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4일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와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가 4월 한 달간 총 7,62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인 3월의 후원금 총액 6,560만 달러에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네, 선거 모금 현황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소액 기부자가 늘어난 점이 눈에 띕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은 성명에서 지난달 전체 후원금의 절반이 소액 기부자로부터 모금됐다며 우리의 기반이 힘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화당은 단결돼 있으며 전국의 유권자들이 조 바이든을 해고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선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달 후원금 내역을 발표했습니까?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후원금 모금에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계속 앞서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바락 오바마, 빌 클린턴 등 전직 민주당 대통령들이 함께한 대규모 모금 행사에서 하룻밤에 2,500만 달러를 거둬들인 적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사재판에 4개의 형사재판까지 직면하면서 이 법적 비용이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공화당 대선으로 확정하면서 후원금이 증가했고요. 선거 캠프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자금을 충분하게 모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또 유명 인사들이 함께한 모금 행사를 개최했나요?
예, 바로 지난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에 있는 플로리다주 마를라고에서 비공개 오찬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명한 공화당 의원들과 기부자 등 수백 명이 참석했는데 몇몇 참석자는 4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고 CNN 방송이 소식통을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네, 이날 그 4일 행사에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대거 참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크리스틴 웜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더그 버검 노스 다코타 주지사, J.D. 벤스 상원의원, 엘리즈 스테파닉 하원의원, 팁스콧 상원의원 등 부통령 후보원에 포함된 인사들이 참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면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들 후보군은 최근 각종 언론 매체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서 한 연설 내용도 회자되고 있다고 하네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에 대한 기소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기소 뒤에 백악관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람들은 게슈타포 행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게슈타포는 나치 시절의 비밀 경찰 조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가진 유일한 것이다. 그들이 나를 이길 유일한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그들 스스로 죽이고 있다며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발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를 나치 독일과 동일시한 발언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바이든 캠프의 제임스 싱어 대변인은 5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한번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에 대해 비열하고 모욕적인 발언하는 동시에 법 집행기관을 공격하고 정치적 폭력을 찬양하며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고금리에도 강세를 보였던 미국의 고용 증가세가 조금 둔화됐다고요?
네, 미국 노동부는 3일 지난달 신규 일자리가 전달에 비해 17만 5천 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한 23만 3천 개보다 적었고 3월 증가분인 31만 5천 개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용 증가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현재 견고한 고용시장 추세를 바꿀 정도의 변화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또 다른 조짐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미국 노동부는 앞서 1일 3월 구인 건수가 850만 개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년여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2020년 이전에는 월간 구인 건수가 800만 건을 넘긴 적이 없었던 점에서 미국은 여전히 높은 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정리해고도 감소를 했는데요. 여전히 높은 고용 수준은 놀랄 정도로 강력한 미국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3일에 미국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경제분석평가업체인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루빌라 바루키 선임 경제학자는 AP통신에 2분기 들어 적절한 속도의 고용과 임금 상승세 둔화는 연준의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수치는 금리 인하가 올해 연준의 기본 시나리오라는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근로자 임금 상승률도 낮아졌나요?
네, 4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예상보다 낮아서 3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자, 1년 전과 비교하면 3.9% 상승한 것으로 연간 상승률로 보면 거의 3년 만에 가장 작은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네, 자, 뜨거운 고용시장, 그동안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는데요.
네, 그런데 4월 고용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4월 실업률은 3.9%로 3월 3.8%에서 다소 상승했지만 27개월 연속 4%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네, 고용시장이 진정되면 금리 인하 소식이 앞당겨질 수 있을까요?
미국 연준은 1일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를 향해 꾸준히 둔화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지난달 임금 상승률 둔화와 함께 고용 증가세 둔화는 연준에서 환영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미국의 고용시장 견고하네요.
네,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노동시장 과열이 진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년 전 연준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맞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차입비용이 급증하며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실업률이 고통스러울 만큼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현실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 시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원은 건국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은 건국 직후부터 국가 기반을 든든히 하는 데 필요한 중앙은행의 설립을 시도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준비제도의 기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한 명인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은 1694년에 설립된 뒤 대영제국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영국은행의 깊은 인상을 받고 미국에도 영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연방의회는 1791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본부를 둔 제1미국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811년 제1미국은행에 허용됐던 20년 기한의 영업 허가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한 표 차이로 허가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이듬해 1812년 영국과 전쟁을 치른 뒤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앙은행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그 결과 1816년 4월 당시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이 제2미국은행 설립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앙은행에 반대하는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1829년에 취임했습니다. 이 여파로 결국 1836년 은행의 영업 허가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때까지 이른바 자유은행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자유은행 시대는 1864년 은행가들이 주정부가 아닌 연방인가를 얻도록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끝날 때까지 683개 은행에 연방은행 인가가 부여됐습니다. 이후 이 은행들이 미국 국채가 보장하는 화폐를 발행하면서 단일 국가 화폐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남북전쟁 기간 제정된 국가은행법은 성장하는 국가에 필요한 화폐 안정성을 위한 몇몇 방안을 마련했지만 그럼에도 예금 대량 인출 사태나 금융 공황이 지속해서 미국 경제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1893년에 발생한 금융 공황은 미국이 이전에 보지 못한 최악의 경기 침체를 가져왔고 결국에 금융계 거물인 JP 모건이 개입하고 나서야 경제가 안정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안에서는 국가 금융과 재정 시스템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고 연준이 설립되는 20세기로 넘어갔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준비제도의 기원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서울 도서관이 주최하는 세계 최초 야외 도서관이 현재 서울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밖으로 끌고 나와서 책을 보며 하늘과 물,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오늘은 서울 야외 도서관 책 읽는 맑은 냇가 현장으로 안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예원 기자입니다.
승현아, 우리 뭐 읽을까? 이거 자미아논이 읽을까? 승현이가 골라봐. 이거 자미솔솔 하초코는 어때? 우리 이것도 읽고 두 개 더 읽을까?
그래.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책 읽는 서울광장에서 한 부모와 아이가 읽을 책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이걸 골라보자.
비어있는 빈백에 자리를 잡고 각자 여유롭게 독서하는데요. 2022년부터 시작한 서울 야외도서관. 그 자세한 취지 서울도서관 오지은 관장에게 들어봅니다.
도서관 그러면 대체로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 밖에서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야외 광장에 이렇게 도서관을 차려놨습니다. 그 2021년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을 했고 2022년 4월에 거의 이제 종식하는 그 무렵인데 그때 시민들은 공기, 순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환기가 안 되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어떤 공포심 이런 게 있으셔서 야, 우리 도서관 앞에 서울광장에 있는데 이 광장에서 야외 도서관을 하면 그런 공포가 좀 없어지시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4분의 1 공간을 시작을 했는데요. 너무 반응이 좋아서 2분의 1로 확장이 되다가 전체 공간을 쓰고 그다음에 광화문까지 늘어나고 올해는 청계천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올해는 모두 세 곳의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장소마다 주제와 컨셉이 다르다고 합니다.
책 읽는 서울광장에 5,000권, 광화문 책마당에 5,000권, 책 읽는 맑은 냇가에 2,000권이 있는데요. 책 읽는 서울광장은 가족 단위로 읽을 수 있는 책들. 그래서 저희가 5,000권을 그때마다 큐레이션해서 나가요. 그 5,000권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좀 순환을 시켜요. 그리고 광화문 책마당 같은 경우는 연인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외국 도서도 많고요. 웹툰 책도 있고 이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자기 개발서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놨고요.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물소리를 들으면서 독서에 몰입할 수 있게끔 공간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수필, 에세이 이런 책들을 큐레이션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슬로건을 소개하며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오지은 관장이 그동안 서울 야외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광화문 책마당에서 운영을 하면서 가장 심쿵했던 말이 아이가 이렇게 빈백에 탁 누워서 책을 보면서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게 행복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소소한 행복을 이렇게 아이가 느끼는구나. 이렇게 경쟁이 각박한 사회에서 이런 행복을 느끼게 해서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슬로건이 와 좋다 서울 야외 도서관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은 제가 2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와 좋다예요. 그러니까 빈백에 탁 누우시면 아 좋다 이게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쳇바퀴 속에서 이렇게 굴러가시다가 하늘 한번 보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탁 누워서 하늘 한번 보시고 또 근처에 있는 책 한 권 꺼내가지고 보시고 그 일상생활에서 숨구멍 뭐 이런 것들을 그 느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만족도와 함께 규모도 더욱 커진 서울 야외 도서관. 오지은 관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 이 야외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도서 분실 같은 경우도 사실 2022년에는 1.67건이었어요. 근데 2023년에는 0.73건이었어요. 하루에. 저희가 진짜 5천 권 책을 꺼내서 나갈 때 도서관 사람들이 너무 걱정을 했거든요. 책 분실된다. 근데 저는 그래요. 어렸을 때 사실은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시민의식으로 이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아이가 보고 자라야지 그 아이가 커서 성숙한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성숙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리고 야외 도서관에 오면 놀이터도 있고 잔디를 맨발로 뛰어다닐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가 도서관에 대한 기존 인식을 깨고 도서관이 낭만적인 공간이고 내가 힐링되는 공간이고 이런 공간으로 느끼게끔 해주자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세계 야외 도서관 가운데 서울광장에 마련한 책 읽는 서울광장의 콘셉트는 도시의 거실인데요. 2, 3인용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가족 빈백이 설치돼 있고요. 또 이 광장의 중앙에는 창의 놀이터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서울광장에는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더욱 많은데요. 박아름 씨와 장도혁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탁 트인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책도 읽고 또 놀이 공간도 있어가지고 책 읽다가 가서 놀고 오기도 하고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일정 없으면 주말에 와서 한 달에 한두 번은 왔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놀고 주변에 다른 곳도 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초록색 잔디밭에 이렇게 편안한 의자랑 편안한 빈백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자유롭게 책 읽을 수 있는 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진짜 더 기분 좋았던 게 자리마다 책 바구니가 있었는데 저기에 이렇게 다양한 책이 이미 선별돼서 이렇게 다 놓여 있어가지고 그냥 저 안에서만 골라 읽어도 충분히 좋더라고요.
이상한 무인 문구점 재밌어요. 책들이 많아서 좋아요. 여기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커서 할 만큼 딱 만큼 좋아요.
더불어 박아름 씨는 야외 도서관으로 누구나 독서 문화를 쉽고 즐겁게 즐길 수 있어 가장 마음에 든다고 말했는데요.
아, 요즘에 그 문해력 문제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즐거워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책 찾아서 오고 직접 가가지고 골라보기도 하고 또 책 보다가 약간 지루해지면 또 놀이공간에 가서 놀고 오고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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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아도 본인이 찾아서 읽고 읽는 시간을 본인이 즐거워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도서관이 있어서 다니긴 하는데 조용해야 되고 소곤소곤해야 되고 부담감이 살짝 있는데 이렇게 야외에 설치되어져 있는 거는 좀 더 자유로운 느낌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올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청계천의 책 읽는 맑은 냇가로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은 도심 속 힐링 공간의 컨셉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개 서울도서관 박희정 주무관입니다.
책 읽는 맑은 냇가는 도심 속 자연에서 오롯이 나에게 몰입하는 그런 힐링 공간입니다. 와보시면 정말 물소리를 들으면서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책을 펼칠 수도 있고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여백이 있는 공간이죠. 청계천, 청계광장 모종교에서 광통교까지 약 300m 정도가 돼요. 그 300m의 공간에서 그 의자가 그 물주기를 따라서 양옆으로 이렇게 200석이 노을빛 의자로 디자인된 의자에서 시민들이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 밑에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리고 음악은 왈츠나 영화 OST 이렇게 그 공간을 채워가는 그런 음악의 선율을 들으면서 책장을 이렇게 넘길 수가 있죠.
이용객들은 감미로운 음악과 물소리가 어우러진 곳에서 여유롭게 책장을 넘겼는데요. 이곳에는 세 가지 주제로 선별된 2천여 권의 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맑은 냇가에서 생각을 마주하고 마음이 힐링을 얻으며 영감을 얻도록, 그게 생각이 머뭄, 마음이 흐름, 영감이 떠오름,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책을 구분을 했어요. 동무서가로 구분을 했고요. 또 내 곁에 책바구니라고 해서 바로 손 뻗으면 또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가족과 어린이 또 외국인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그림책, 시, 에세이, 영서 등 약 13권을 넣은 책바구니를 약 100개 정도 깔았어요. 그래서 특정한 곳에 어떤 거점별로 가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손만 뻗으면 읽을 수 있는 책바구니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끝으로 책 읽는 맑은 냇가 개장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찾아온 이용객도 만났는데요. 이색적인 야외 도서관을 즐기는 한국 시민의 소감 들어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청계천이.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서울 광장도 잔디가 너무 예뻐서 가보고 싶었는데 여기 일단 처음이라고도 하고, 냇가에서 책 읽는 게 되게 이색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일단 그냥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생각보다 재밌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엄청 많이 읽고 싶어서 되게 많이 골랐거든요. 제가 사실 지방 사람인데 구미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방에서는 이런 행사 같은 걸 안 하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문화인이 된 기분이랄까요? 일단 이 진득한 여유를 즐기고 노을을 보면서 책과 함께 즐기고 싶은 그런 계획입니다.
생각보다 분위기도 좋고 물도 보면서 책 읽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책을 잘 안 읽어서, 책을 읽기 시작한 지가 얼마 잘 안 됐었어가지고 좀 습관을 오래 들이고 싶어서 좀 와보게 됐었어요. 옆에 있는 책 골랐는데 좀 어려운 책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았고, 제목만 봐도 읽기 쉬운 책인 것 같았어요. 지금도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더 많은 곳에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내 자신의 잘못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 was the meeting with your boss?
Not great. I shouldn't have said yes to taking on that extra project. I painted myself into a corner.
I thought that project was a piece of cake.
Well, it turns out the project was much bigger than he made it seem. And now I'm struggling to keep up with everything else on my plate. He seemed pretty convinced it was manageable when he suggested it, and I didn't want to seem incompetent by admitting I couldn't handle it.
You painted yourself into a corner. You always say yes to everything.
존이 자신의 잘못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I painted myself into a corner.
내가 페인트칠을 잘못해서 공경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 말은 페인트를 칠할 때 구석부터 시작해 문 쪽으로 끝나야지 이 젖은 페인트를 밟을 일이 없는데, 문 쪽부터 시작한 페인트칠로 나를 구석, 코너로 몰았다면 젖은 페인트를 밟고 나오든지 아니면 페인트가 다 마를 때까지 구석에서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I painted myself into a corner.
페인트 칠을 밖에서 안쪽으로 나를 코너에 몰았다는 말은 내 자신의 잘못으로 곤경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I painted myself into a corner.
제 발등을 제가 찍는다는 표현과 비슷하죠.
I shot myself in the foot. I painted myself into a corner.
내 잘못으로 곤경에 처했습니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How was the meeting with your boss?
Not great. I shouldn't have said yes to taking on that extra project. I painted myself into a corner.
I thought that project was a piece of cake.
Well, it turns out the project was much bigger than he made it seem, and now I'm struggling to keep up with everything else on my plate. He seemed pretty convinced it was manageable when he suggested it, and I didn't want to seem incompetent by admitting I couldn't handle it.
You painted yourself into a corner. You always say yes to everything.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ow was the meeting with your boss?
상사와 미팅, 회의 어땠어요?
Not great.
별로였습니다.
I shouldn't have said yes to taking on that extra project. I shouldn't have said yes.
Yes, 네라고 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했어요.
To taking on that extra project.
추가 프로젝트, 추가 일감을.
I painted myself into a corner.
내 잘못으로 곤경에 처했습니다.
You painted yourself into a corner.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었네요.
You always say yes to everything.
당신은 항상 모든 것에 yes, 네라고 대답을 합니다.
I painted myself into a corner.
내 잘못으로 곤경에 처했습니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 was the meeting with your boss?
Not great. I shouldn't have said yes to taking on that extra project. I painted myself into a corner.
I thought that project was a piece of cake.
Well, it turns out the project was much bigger than he made it seem. And now I'm struggling to keep up with everything else on my plate. He seemed pretty convinced it was manageable when he suggested it, and I didn't want to seem incompetent by admitting I couldn't handle it.
You painted yourself into a corner. You always say yes to everything.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painted myself into a corner.
내 잘못으로 곤경에 처했습니다.
You painted yourself into a corner.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었네요. 오늘은 내 자신의 잘못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